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제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 친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면 마음대로 욕하거나 거짓말도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가 본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악한 길로 몰아가는 것이 죄와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악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악에게 조종당하지 않은 것이 자유라고 느끼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길 원하지만 무엇이 진짜 자유로운 것인지조차 혼란스러운 세상인 것 같아요.
평생을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노예를 풀어줬더니 결국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밥이나 얻어먹기를 바랐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처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참된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생각했군요. 아까 말한 제 친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똑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미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할 것 같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구원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필요도 없었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가 그저 깊은 지혜나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정보와 학식이 자유를 줄 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된 제자로 살면 알게 되는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자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 진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는 복음인 거네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기 혈통을 믿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는 믿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죄를 범한 것만 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간섭이나 방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책임도 없고 선과 악의 구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결과 지금과 같은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고 여러 가지 억압과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는 거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노예가 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유롭게 마음대로 술이나 삥두, 도박 같은 것에 빠져서 산다면 나중에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내 삶이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것은 결국 자유가 아니라 나를 파괴하고 죽음과 절망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자유는 선하고 올바른 것을 마음껏 누리고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죄와 악한 것이 들어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다는 성경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유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도록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을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면 그것에 얽매여서 살게 되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악기 연습을 하려고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려고 하는 것처럼 죄에 빠진 사람도 결국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네요.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고 죄악의 종노릇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유를 빼앗긴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결과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많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치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즐겁게 따르게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의무만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스스로의 자유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그것은 단순히 규칙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다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정한 규칙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할례 예식 같은 거죠. 원래 율법과 규칙은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칙의 원래 의도는 잊어버리고 그 명령만 습관처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네요. 예수님은 규칙 자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처음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속의 깊은 동기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법과 규칙 때문에 억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처럼요.
네, 잘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규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사랑과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가득하다면 언제나 올바른 말과 행동이 나오겠지만 사실 신자들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미성숙한 신자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옛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절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에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해주는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데 사용한 음식을 먹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의 대부분이 각종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남은 음식이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율법의 규칙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한 거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귀신에게 바친 음식에 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이외에는 전부 아무것도 아닌 잡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신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유일하신 아들 구원자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어떤 음식을 먹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상관없더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것을 볼 때는 어떨까요?
그렇네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는 제우스, 아르테미스 등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런 신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겠네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들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 신들이 전부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것과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음식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런 믿음 속에 감사함으로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제사 음식이든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제사 음식을 먹는다면 결과적으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네요.
내가 자유롭게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나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가 한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정신 수양을 위해서 혹은 체력 단련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린아이가 똑같이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들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감기에 걸려서 아프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은 정말 다르네요. 이야기 속 성인 남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아이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바울에게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 자체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만약 바울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따라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언제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죄악에 빠지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 행동을 자유라고 할 수 없겠네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니까요.
잘 보셨습니다. 성경에는 반대로 행동해야 이루어지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죄악에 오염된 자아를 죽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여 죄를 범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로 선택할 수 있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서로가 종처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거니까요.
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신자들은 악한 욕망과 욕심을 오히려 거둬야만 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의도나 생각을 노예로 삼아서 가둬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자유롭게 활동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악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시켰다고 표현하죠. 오늘은 이렇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깨닫고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인신매매로 팔려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런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만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악한 욕심과 타락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노예로 삼게 만드니까요. 내가 나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선택하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우리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까지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배워서 감사했어요.
네,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북전원 성도님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평안하셨습니까? 강호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세상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혜가 누구의 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혜가 누구의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정치인, 기업가 또는 유명인들의 어떤 발언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하지 않을까.
네.
책에서도 보면 유명한 문구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좀 내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 지혜가 적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세상에서 가장 크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혜는 아까 우리 윤슬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의 국가 수반들도 그렇지만 고대의 왕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죠. 그 지혜가 완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된 판단으로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 다윗 왕 통치 때 있었던 한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다윗 왕은 생전에 평화가 있었던 나하스를 조문하고자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눈은 다윗이 보낸 이 조문 사절단에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모욕을 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눈이 생각하기에 암몬의 관리들의 말이 지혜롭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암몬의 관리들이 다윗의 사절단이 다른 의도를 갖고 암몬을 방문했다고 하눈에게 이야기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이 조문을 빌비로 암몬 땅을 탐지해 전쟁을 하려고 보냈다고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진심 어린 호의를 베푼 것이었는데 그들은 다윗을 너무나도 오해했네요. 그것이 훨씬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군요.
맞습니다. 암몬 왕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그들이 우려했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다윗에게 대패하는 일이 있었죠.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많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게 되네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식으로 머리를 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나라의 통치자의 지혜도 이처럼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통수권자들 외에도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혜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큰 범주에서 통치자들, 권위자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지혜가 이런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도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바울은 그가 말하는 지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님을 말하면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세대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유대 지역의 예수로 인한 독립운동이 일어나 로마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될 것을 염려해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도 자신이 관할하는 유대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국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진짜 지혜자였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승리일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 세력들의 반역적인 행위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바쳐지게 하셨습니다.
통치자들의 무지함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성취로 사용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의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용으로 불리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등장하지요. 모든 통치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 역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그간 역사의 교훈을 종합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은 세상과 사단이 지혜롭고 권세가 있지만 그들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 반전과 역설의 연속을 통해 반드시 승리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은 앞선 6절의 온전한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항상 중요하게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언제나 온 교회가 성숙한 장년으로 자라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바람은 그의 서신서술에서 잘 드러났지요. 바울은 이 온전한 자들과 토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토론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비밀에 쌓인 하나님의 지혜는 바울이 계속 강조해온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겠죠?
잘 보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숨겨진 풍성한 의미들을 온전한 자들과 함께 더 심오하고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고 오묘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든 반드시 승리하는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통치자들의 예에 의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사상과 가치, 윤례의 혼돈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속에서 역사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누가 절망에서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함이 극에 달하는 상황을 나온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둘째, 이 지혜는 세상에는 감춰지고 가려진 비밀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4장 4절 또 65장 17절의 인용구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아는 열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라는 점입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 구약 본문을 자기 위주로 해석해서 하늘의 지식을 소유한 자신들이 사랑을 입어 그 지위를 가진 선택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낮추는 사람에게 계시된 영광의 소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전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소유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셨나요?
저는 가끔 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뭔가 이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이러면 나중에 아, 이 길이 맞았다라는 그런 거를 몇 번 느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앞으로 이제 노를 저어서 배를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저어서 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믿고 맡기고 나가는 것이로구나라는 그런 게 너무 이제 딱 몸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뒤로 계속해서 노를 젓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이끄심이 결국에는 온전한 이끄심으로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면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아 예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거야 하는 그런 좀 신뢰?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네.
받아들이셨군요.
네. 네.
소리자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존경하고 제가 되게 인격적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좀 믿음이 깊으셨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분들이 제가 원하는 게 좀 많은 편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해가지고 다 기도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대부분 다 이루어져서 아, 네. 아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아 되게 하나님 예수님도 그럼 너를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
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또 주가 되심을 아주 받아들이셨군요.
네네네.
아,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걸맞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 복음에 대한 마음마저도 닿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음 전도의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이원화되어서는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은 세상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게 사실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모든 것은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고 그것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성령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나 신비스러운 생각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말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영의 경우를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영은 자아와 의식의 중심인데 그것을 통하여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 느낌, 뜻을 알게 되듯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속 생각과 계획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정말 혁명이고 상상도 못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시고 더 풍성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뿐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똑바로 갈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그의 사도들은 앞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르친 지식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이 권위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군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설명하는 언어까지도 주장하셔서 잘 설명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자라게 느껴 인간의 말로 바꾸어버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성령의 권위로, 성령의 지식으로 충실하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그 지혜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성령님은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여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분별은 더더욱 못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기준만으로 살아감으로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청명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 자연인들도 성령의 사람들도 모두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영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상고해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러워서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성령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능력 정도가 아니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성령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모든 것을 판단할 특권을 스스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동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개념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늘 결심하고 살아가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의 관점으로 복음을 판단하여 고린도 교인들처럼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인격과 마음의 방향과 태도를 늘 조정하는 겸비함으로 항상 나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과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것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 온전한 자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신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는데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받은 사람이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라면 혹시 구원의 문제가 확 불확실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의 불확실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 성령의 영향도 받았지만 여전히 성령보다는 육신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좀 과장된 말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젖만 먹는 자라고 탄식합니다. 믿음을 갖게 된 후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이 넘어가는데도 계속 젖만 먹고 기기는커녕 뒤집지도 못한다면 부모는 심각한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과장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이라고 한탄한 것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직도 아기들이라는 점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경각심을 느끼게 되네요. 말씀을 듣기는 어렵지 않지만 말씀이 내면화되어 순종과 실천에 이르기까지에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말씀이 체득되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바로 고린도 교회 내의 파벌 싸움 때문입니다.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아볼로를 따른다고 말하며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분열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육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뿐 아니라 지금의 세상에서도 학문 분야이든 경제 분야이든 예능 분야이든 한 인간이 탁월한 지혜와 재능을 가지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며 심지어는 숭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서처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계급을 나누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큰 존경과 성김을 받을 사람이라는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이군요. 예수님이 타파하신 계급주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존경받고 찬양받을 다른 대상은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혜는 통치자들의 지혜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세력들의 반역적인 행위를 통해 예수를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바치게 하려 하심으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고 오묘해서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계시된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뿐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주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는 온전한 자요, 신령한 자가 아닌 여전히 육적 지혜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아볼로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서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계급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적 행위를 통해 오히려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승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알려지는 지혜임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음을 알려주며,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근본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는 온전한 자, 신령한 자가 아닌 여전히 육적 지혜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로 말했는데, 그 이유가 지도자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려주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들이 되라고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